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협상에 관한 잠정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대표가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내일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이 틀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이란의 현존하는 농축 우라늄 재고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 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농축 우라늄 재고량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양측이 수개월간 협상해온 일부 실행 가능한 선택 사항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시아파 이슬람교도 8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어제 새로 공개했습니다. 시리아 중부 하마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에는 눈을 가리운 채 손이 뒤로 묶여진 남성들이 검은 옷차림의 10대 ISIL 요원에 이끌려 반군 요원들에게 넘겨진 뒤 처참히 살해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게재된 이 동영상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서 ISIL 요원은 인질들을 불순한 불신자들이라고 비난한 뒤 ISIL을 향한 서방의 군사작전은 자신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이래 ISIL에 대한 지지가 확산됐다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국 CBS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국제연합군의 공습 이래 ISIL 가담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는 서방의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 밖에 미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 자신의 퇴진 여부에 대한 대화는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연합군은 오늘까지 예멘 수도 사나에 대해 닷새 동안 계속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아랍 국정상들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항복할 때까지 군사 행동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아랍 국정상들의 결정은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지난주 후티 반군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거부했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9월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최근 몇 주간 하디 대통령이 피신해 있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을 압박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결국 지난주 예멘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던 한 인터넷 블로거가 수도 다카에서 괴한 3명에 의해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에 따르면 와시쿠르 라흐만이라는 이름의 이 블로거는 이슬람교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써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이 종교학교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자유로운 사상의 가치를 지지하는 작가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종교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써온 방글라데시계 미국인 인터넷 블로거 아비짓 로이 씨 역시 지난달 다카에서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주에서 투표함이 취합되면 오늘 정오쯤 개표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1차 선거만으로 당선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25% 이상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나이지리아 36개 주와 수도의 3분의 2 이상 지역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굴럭 조나단 대통령이 무함마드 부하리 후보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대화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옥류 한국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반인권적인 행위다.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 문제에 진전이 없자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익에 맞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한국인 김국기 씨는 중국 단동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은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씨가 교단 소속 목사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부인과 함께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며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 관계자입니다.
단둥에서 이제 그 탈북자 사역을 했고요. 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했고 그렇습니다. 국수 만드는 기계, 국수 가락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사서 보내주고 두부 만드는 기계 조금 것도 사서 보내주고 뭐 미싱도 사서 보내주고 그런 걸 많이 해서 보내줬어요. 여기서.
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김 씨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김 씨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 씨를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의 기자회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반인권적인 행위다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하고 또 이런 국제기구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국제기구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 내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국제법 등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욱 씨에 이어 두 명이 또다시 억류됨에 따라 세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이 없자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총련 자금 출처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연장도 곧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 각의에서 대북 제재 2년 연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12일 외무성이 여당인 자민당과의 외교, 경제, 산업 관련 당정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정치적인 조율도 끝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 달 3일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가족회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일본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해봤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가족회와의 면담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대북 압박 기류는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26일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정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의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무역회사 도호의 사장 이동철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조총련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 측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종만 조총련 의장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 일본 정부가 폭거를 자행했다며 앞으로 북일 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총련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총리 관저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총련의 반발을 일축한 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통보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조총련에 대한 수색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매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팔린 뒤에 부동산 업체 사이에서 매매되는 과정에서 조총련의 은닉 자산이 확인되면 조총련에 대한 채권을 지닌 정리회수기구가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북일 양국의 정부 간 공식 협의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중국에서 만나 일본인 납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고 북한은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에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통보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었지만 조사 내용과 대북 제재 추가 해제에 관한 북일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 북한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조총련 의장 자택에 대한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허종만 조총련 의장 자택에 대한 일본 경찰의 처사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일본 내 조선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탄압, 인권유린 행위며 시대착오적인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일본 당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과 조총련에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익에 맞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중국 등 이웃나라를 적극 설득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고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고차방정식인 외교 사안을 1차원 또는 2차원의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 등 미중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민한 현안들의 최종 판단 기준이 국익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부상하는 중국과 재균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넓다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최적의 시점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결정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른 민감한 외교 현안도 이런 자세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9일 방영된 한국방송공사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이료진단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해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그 NS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윤 장관의 발언은 비록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로 국방부의 기술적 검토, NSC의 종합 판단,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 설득이라는 순차적 단계들을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대응 기조로 하면서 미국 측의 요청도, 미국과의 협의도, 그리고 그 어떤 결론도 내린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런 안보적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달 하순까지 계속되는 미한 연합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연합 상륙 훈련이 오늘 한국에서 실시됐습니다. 미한 장병 7천여 명이 육해 공 입체 작전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병대 소속 수송 헬리콥터인 오스프리 헬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바다를 가르고 나타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육지에 오릅니다. 하늘에선 적진 후방으로 침투하는 공정대의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결정적 행동이라 이름 붙은 미한 연합상륙훈련이 30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됐습니다. 김민석 한국국방부 대변인의 30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그 2015년 연합상륙훈련 결정적 행동이라고 하는 훈련 현재 그 경북 포항시 독성리 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이번 훈련에서 미한 장병들은 대규모 화력 지원을 받으며 목표 지점에 상륙한 뒤 적진으로 돌격해 적을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한국 해병대와 해군 7,600여 명과 미 해군 상륙 강습함인 본함 리처드함, 상륙 수송함 그린베이함, 그리고 한국 해군의 독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3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주나라 항공기 80여 대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40여 대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오스프리 헬기에 탑승해 목표 지역에 상륙하는 공중 돌격 훈련과 함께 오스프리 헬기의 독도함 이착함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상륙작전 능력과 상호 운용성 증대를 목표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전적 연합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달 초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 병사들은 첨단 무기와 빈틈없는 전투 수행 능력으로 적의 도발에 대응해 만반의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지난 25일 실시된 대규모 실사격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군의 K-200 장갑차가 엄청난 화력과 폭발음을 내며 포탄을 발사하자 표적이 폭파되며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미군의 무장 정찰 헬기 카이오와 워리어가 공중 지원 사격을 하고 곧이어 적 진지가 점령됩니다. 지난 25일 오후 북한에서 불과 6km 떨어진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 실사격 훈련 현장의 상황입니다. 미군과 한국 군 당국은 야외 기동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훈련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8군 사령부 예하 25사단과 한국 육군 제8기계화 보병사단 장병 1,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의 K-1 전차 4대, K-200 장갑차 2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 블랙호크, 카이오와 워리어, 치누크 등 헬리콥터 14대도 동원됐습니다.
It's a demonstration of our partnership. It's also a demonstration of the increased readiness that we have mad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several weeks.
훈련 지휘관인 닐 메이오 미군 중령은 지난 몇 주간 훈련해온 결과를 선보였다며 미한 협력과 강화된 준비 태세를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훈련 지휘관인 한국군 장현수 중령입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격상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도 동맹군과의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s we came here to make a partnership with the Koreans,
we really just 미군 상병은 한국군과 협력하기 위해 왔으며 훈련받는 동안 동맹군 간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맞서 두 나라 병사들이 반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와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키 리졸브는 13일에 종료됐으며 독수리 훈련은 4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체결된 미한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 추가 협정 체결이 모색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미한일 정보보호 약정이 체결됐지만 추가로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미한일 3국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양해각서 형태의 정보 공유 약정을 넘어서는 추가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또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카이와 기술개발과 가격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는 기동성이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즉 중간급 전투기 120대를 한국 내에서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와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한항공과 한국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개발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 우주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카이는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그리고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이는 이미 차기 전투기 사업자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와 KF-X 기술 이전과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와 관련해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에서 KF-X 기술 이전을 한국 정부에 약속했습니다. 절충교역은 고가의 장비를 거래할 때 기술 이전이나 일정 금액의 반대 수입을 약속하는 무역 거래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카이가 항공기 개발 경험이 있는 1,300여 명의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를 때맞춰 개발해 자주국방 강화와 항공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X 개발 사업은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합쳐 160억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지금까지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이며 전력화는 2032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11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탄을 탑재한 탄도 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기 위해 PAC-3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고 주요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PAC-3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40km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타격 수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결의안에는 없었던 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전쟁 납북사건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으로부터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 연속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네.
제가 12년 전에, 13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2000년인 것 같아요. 벌써 15년 전인데 제가 지금 약간 좀 긴장을 했는데 2000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 2013년에 다시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지금 뭐 시쳇말로 가장 핫한 이슈가 북한 인권 이슈가 되었고요. 지난 12년 동안 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분의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선정하여 활동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유엔 그 북한 COI 그 사실조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작년에는 맨 총회에서 그 이 문제를 ICC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의안도 새로운 아마 그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는 없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다우스만 그 마르주케 다우스만 그 특별 보고관의 노력이 아주 많이 그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네.
우선 그 외국인 납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자국인에 관한 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국인에 대해서 했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인권 침해도 다뤄보겠다는 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납치 문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이 그 납치 문제는 그 6.25 전쟁 때 납치되었던 민간인 8만에서 뭐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분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한국 전쟁, 6.25 전쟁 납북자들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유엔에서는 이 대한민국 민간인들을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에 대한 침해로 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반인도죄, crime against humanity뿐만 아니라 그 전쟁 범죄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 개최도 과거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 차원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그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특정 회원국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가능했던 사안인데요. 이렇게 그 인권이사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특정 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 패널 토론을 개최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그 인권이사회의 그 사이드 이벤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가 아주 새롭다고 볼 수 있고 막상 그 토론을 주관하는 쪽은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 외무성 그 리흥식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주 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흥분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그 패널 토론이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매우 앞으로 일어날 이 9월 이벤트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패널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 상반기 중에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대한 지원과 보고 지침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서울 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현장 사무소에 대한 결의는 그 작년 내에 이미 결의된 것이고 그 사이에 1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무소를 그 여는 것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는 훨씬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그 이 현장 사무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있을 그 인권 이사회에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그 참석을 해서 현장 사무소의 현황을 이사회에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 내년 3월에는 아마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지침이 나왔고 아마 곧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그 현장 사무소가 활동을 한다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3만 가까운 그 경험자들, 인권 침해 경험자들이 풍부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달라진 면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인권 이사회 결의문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그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ICC 해고에 대한 그 환영하는 그런 결의안이 들어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그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4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아직은 더 진전이 있기가 더 힘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이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이 북한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최근 그 북한 외교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 북한 인권 담론 확산 저지 외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그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네. 상당히 안일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인 대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북한의 체제의 그 생존이 국제사회의 인권 담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자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자세는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국제사회에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는데요. 북한이 이제는 문을 좀 열어서 좀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개선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김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약간 긴장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파장 등에 대해서 한국전쟁 납북사건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마약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마약인 필로폰이 고위 당 간부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마약으로 인해서 절단 난 도시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5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북한에 대한 밀매도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 사회 전반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고 말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입니다.
국경에서는 만연해 있고 사우나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가게 되면 우리가 커피나 차를 대접하듯이 마약을 대접한대요.
북한의 마약 실태를 연구하는 한국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석향 교수는 필로폰이 1990년대 말 함경남도 함흥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는 아편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한 97년, 8년, 6대쯤 되면 빙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함흥이나 춘천 쪽에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함흥 쪽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마약인 필로폰 제조에 북한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방문연구원인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북한산 필로폰의 순도와 품질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 정부 당국자에서 그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순도가 너무 적고 독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조직적으로 그 국가가 그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한 일이라고 그 일본 정부는 그 추측하고 있었대요.
빙도 또는 얼음으로 불리우는 북한산 필로폰은 처음에는 주로 중국에 밀수출됐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필로폰은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갈 경우 가격이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판로가 막히면서 필로폰이 북한 내부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김석향 교수는 말합니다.
2003년쯤에 단동에 그 공항국장을 처형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약, 그러니까 이 얼음을 밀수한 거에 이 사람이 연루돼 있어서 그런 혐의로 이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 판호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그동안 만들어 오던 사람들은 이분들이 표현을 빌리면 소분한다고 하는데 아마 작을 소자에 나눌 분자를 쓰는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1g, 2g 이렇게 나눠서 주변에 조금씩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함흥에서 시작된 필로폰은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라진, 선봉, 해산, 회령, 신의주 같은 국경도시는 물론이고 평양에도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단천의 경우 마약 사용이 너무나 만연한 나머지 도시가 절단 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김석향 교수는 말합니다.
함흥 근처에 단천이라는 도시가 한 2007년도 그때쯤 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도시가 결단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목할 점은 필로폰이 돈과 힘을 가진 노동당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마약이 노동당 최고위층까지 퍼졌다는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성택 수청 발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었으며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을 해이된 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이렇게 15년 이상 마약이 사회 곳곳에 퍼진 나머지 이제는 필로폰이 돈처럼 쓰이기도 한다고 김석향 교수는 말합니다.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뭐 무슨 뭐 증명서를 하나 띄거나 이럴 때 그냥 그 일종의 정찰 가격처럼 마약 1g 평양까지 들어가는 통행증 끊는데 마약 1g 혹은 2g 이렇게 거의 정찰 가격처럼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 필로폰이 만연하는 배경에는 마약을 마약으로 보지 않는 주민들의 인식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의 마키노 요시로 방문연구원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약이 없으니까 너무 뭐 뭔가 그 다쳤다거나 그 여러 가지 좀 그 몸이 안 좋을 때 좀 그런 히로폰을 좀 일반적인 그 약 대신에 그 쓰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대요.
북한 당국도 마약 거래자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이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폭우들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그냥 최대로 그냥 재수 없이 걸리지 말고 조심조심 하는 게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래서 뭐 굳이 그 폭우문에 그렇게 공포를 느껴서 그 통제가 되거나 그 폭우문 때문에 통제가 더 강화되거나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 교수는 마약이 청소년들에게 퍼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며 북한 당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 마약의 폐해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아예 여기에 접근을 시작하는 것부터 못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일 등 분단 국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강의하는 모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포럼 오늘이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공부방입니다. 지난 26일 고현욱 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북한 경제와 통일 비용을 주제로 열린 강의 현장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많은 주제 중에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통일에 대한 우리 젊은
서울 마포구 20대 청년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고현욱 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북한 경제와 통일 비용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분야는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이 그 통일관 또 통일 의식이 변화하고 우리 기성세대와는 달리 좀 더 실용주의적 그런 접근을 한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또 민족적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이익이 오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통일 비용 또는 통일 편익의 그런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으로 진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9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만큼 통일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모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포럼 오늘의 이상곤 이사의 얘기입니다.
최근 사드 논란이라든지 통일준비위원회에서의 흡수통일 논란이라든지 이런 통일 관련된 논란들 때문에 고현욱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북한 경제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분단국가인 저희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6.25 전쟁 이후에 갈수록 통일과 관련된 인식이나 아니면 중요성, 필요성들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포럼 오늘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열망도 같이 섞여 있다고 보는데요. 현 시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또 공부하러 오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 있잖아요. 왜 통일을 해야 되며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이나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적인 자산가치가 되게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몰랐던 부분들을 지금 많이 알아나가는 단계라 그냥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식적인 거로 안다 보면 통일에 대해서는 좀 더 염원이 더 간절해질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인 사회 단체가 꼭 어떤 통일 단체만 통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사적으로 통일을 꿈꾼다는 개념에서 이런 뭐 공부방이 모이고 공부방에서 이런 토론이 된다면 그것이 점차 점화되는 어떤 뭐 점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을 때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통일이 돼야 된다. 언제 되느냐 빨리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크면서 뭐 사회를 좀 접하고 특히 이런 포럼 활동을 많이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젊은 친구들은 통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 통일에 이런 화두를 딱 던졌을 때 그 통일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좀 밝고 희망차고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통일 비용이란 이념에 의해 분리됐던 두 체제가 통합 후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한반도의 경우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통일 이후에 한국이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시선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통일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통일 관련해서 이제 그 통일 비용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못지않게 분단 비용이라는 것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경제적인 부의 가치는 사실 지금 어떻게 가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시너지 창출은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각계 각층의 각 분과별로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 분담의 논리를 한번 되짚어보고 준비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리뷰되는 어떤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 같이 잘 산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통일을 해서 뭐 경제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는 거는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금액을 얼마씩 해서 그 비용이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체에만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으니까 아 그래 얼마 정도 예산 됐으면 아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는데 통일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딱 북에 대해서는 전혀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뭐 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편익 비용 관점에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면서 편익이 훨씬 크다고 이제 그쪽에서 많이 접근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건 맞는 거고요. 맞는 건데 뭐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 우리 민족성을 따지면은 한 10년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하고 더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아질수록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서민들의 가계 경제를 돕기 위해서 출시된 한국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것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출시 나흘 만에 준비했던 1년치의 재원 181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다 대출되면서 한국 정부가 오늘 긴급 2차 재원 181억 달러 상당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자라는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이 보통 한국 서민들이 내 집 장만을 하는 모습입니다.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을 대출이라고 하고요. 시중의 금리와 또 개인의 신용도를 반영해서 이율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은행의 금리가 3% 후반에서 4%대인데요. 정부가 2%대 이율로 기존 은행 대출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자가 낮으면 대출금도 빨리 갚을 수가 있고요. 가정경제가 나아지면 사회경제, 또 국가경제도 나아질 것이라는 계산이었는데 몇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긴급 인력을 투입하고 지침을 내렸을 만큼 아주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졌었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자금이 동이 나서 다시 자금이 투입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안심대출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은행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고 또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닷새간 신청을 받는 2차 안심대출은 181억 달러 상당의 재원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은 뒤에 수요가 넘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출 자격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올해 더 이상의 안심전환 대출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정식으로 개통했습니다. 9호선은 한강 남쪽에서 동서 지역을 오가는 노선인데요. 오늘 개통 후 첫 평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보통 지하철이 새로 개통되면 크게 반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요?
네, 보통은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평소에도 이용객이 아주 많은 노선이었습니다. 지하철 구간 연장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간이 연장된 만큼 이용객이 당연히 많아지는데 열차의 지하철의 편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더 커진 거죠.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9호선의 모습. 승강장은 내리고 타는 시민들로 만원을 잃었고요. 문 앞까지 가득 찬 승객들의 그 찌푸린 얼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하철 노선도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퇴근길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9호선만큼은 아닌데요. 9호선은 원래 황금노선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만큼 이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다니는 직장인들을 서울 강서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또 몇 개 주요 역만을 거치는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점이 다른 서울의 지하철과 다른 점인데요. 이번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종점인 김포공항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면 뭐 두세 번 갈아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구간을 지하철로 38분 만에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지요. 2단계 구간 개통 전에도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240%나 달했던 9호선 열차 진차 없이 구간만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9호선이 만들어질 때 약 24만 명이 하루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개통한 뒤에 44만 명의 이용객이 몰리면서 지옥철이라는 불명에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북한도 가뭄 걱정이 대단한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꽃바람이 있지만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서울, 경기와 강원 등 중부지방은 하늘의 비 소식이 더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이 42년 만에 최악이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 주의보가 또 내려져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소양강, 강바닥을 드러낸 황무지 벌판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에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아닌 급수차가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물을 나눠주는 것도 뉴스가 된 지 오래고요. 지난해 12월부터 뭐 3월 26일 정도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 114.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년의 81% 수준인데요. 강원도 영서지방,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은 59%, 평년의 59%에 불과하고요. 강원도 영동지방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농사철인데요. 그 정도면 농가의 걱정도 크겠군요.
맞습니다. 벌써 9개월째 600여 가구가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강원도 봄 농사 걱정에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수도 가뭄 지경에 넉넉한 용수는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1973년 준공 이후 강우량과 또 상수로부터의 물 유입량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소양강댐 준공 41년 만에 단비를 바라는 기우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가뭄 기록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38년과 124년을 주기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겹치는 해가 바로 올해 2015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대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2일과 3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치고는 조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강원 지역의 마른 대지를 조금 적셔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한동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나 식수 공급이 원활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들으셨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9시에 세계 뉴스와 함께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